네, 앞곡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죠.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부합하거나 조금은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혼돈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권순우 기자가 조금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 취재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을 한번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일단 주가가 폭락한 부분은 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수급에 문제가 있고 다들 마음의 불안함들이 좀 있었고 그 최근에 또 변동성이 워낙 컸었잖아요. 막 하루
그렇죠.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받쳐주는 물량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어지간하게 떨어지는 상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전에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불신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변수,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변수 때문에 그랬을 때는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반도체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라도 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덜 빠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메모리 자체에 대한 불신이 좀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더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 원. 우리
네.
컨센서스가 한 85조 정도 됐었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 걱정했던 충당금 포함된 거냐 안된 거냐라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는 충당금은 포함이 된 것으로.
네.
그러니까 충당금을 한 10조 6조 반영해서 한 16조 정도를 더하면은 한 106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근데 거기서 충당금 영립하고도 89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분기 만에 지난 3년간의 합산 영업이익을 돌파를 한 걸로 보면은 일단 올해에는 한 350조 정도의 영업이익과 한 내년에는 한 500조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실적이 뭐잘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와 주가는 무관하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가 약하더라.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잠정 실적 얘기할 때는 좀 빠지다가 확정 실적 얘기할 때는 좀 오르더라.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왜 잠정 실적이 낮고 일단 실적 나올 때왜 빠지냐? 라는 게 삼성전자는 원래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가가 아닙니다. 메모리 사이클은 보통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그 선행 지표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꺾이게 되면은 그때 가서 먼저 주가가 움직여서 실적이 나오면은 대충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 아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낯설죠. 이익이 좋은데 왜 실적이 안 좋아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 같이 그냥 메모리 반도체는 그저 커머디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경기 선행 지수적인 성격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하고는 좀 무관하고요. 근데 잠정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는 빠지고 왜 확정 실적이 나오면 오르냐? 이거는 그 컨퍼런스 콜 때문에 그래요.
아, 그쵸. 확정 실적 할 때는 항상 컨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업 부문별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가이던스
네, 그 향후
이야기해주고.
가이던스를 좀 주기 때문에
네.
향후 가이던스가 좀 좋으면은 그거는 전망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때는 좀 오르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같은 이렇게 잠정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더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좀더큰 틀에서 그 시장적인 측면하고 그 AI 글로벌 생태계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그게 제가 요즘에 좀이 부분을 좀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러니까 오늘 다 취재해서 할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네.
그 전에 그 메타 데이터 센터 문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한 빅텍들이 지금 메모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최근에 용인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그 호남 클러스터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을 취재를 하고 있던 내용들인데
네.
그 부분들이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메모리 공급 과잉론이 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메타가 자사 데이터 센터 서버를 매각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가 남아돌기 때문이다. 요게 한번 시장을 한번 흔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공장을 무한하게 증설을 하면은 그 항상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더라. 뭐 요런 습성들에 대한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과거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네.
요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실적은 뭐 반도체뿐만 따지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80% 정도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럼 한 가지 한 가지들 일단 메타 관련한 얘기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그 메타가 지금 서버를 외부에다가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이게 남아서 팔았다라기보다는 전략적 리밸런싱의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메타라는 회사가 지금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 애저, 뭐 아마존 웹 서비스, 뭐 구글 클라우드 이런 데는 GPU 애저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AI를 한다는 사람들한테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요. 근데 메타는 그 모델이 없어요. 메타 데이터 센터를 빌렸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메타는 도대체 그렇게 어마어마한 AI 투자를 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AI를 얘기할 때는 생성형 AI를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에이전틱 AI를 얘기하는데 그 메타는 그럴싸한 상품이 없습니다.
네. 라마가 있지만 뭐 많이 안 쓰고 다 B2B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이렇게 제미나이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뭐 GPT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챗GPT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네네.
그럼 AI를 아마존은 주로 어디다 쓰고 있냐면은 그 뭐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 매출이 광고잖아요.
네.
그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내가 보던 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피드가 올라오거나 그 사이에 광고가 뜨거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올리는 글이나 내가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글, 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글이 먼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 피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개인 정보를 습득을 해서 이 사람이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여기도 뭐 나이가 몇 살이냐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개인 정보 보호가 좀 강화가 되면서 이제 그걸 개인 정보 수집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네.
근데 메타는 자기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NS 플랫폼 세 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왓츠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행위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광고들을 붙여주는 게 메타의 주 수익 모델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해서 일일이 사람이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어우, 그 수십억 명을 어떻게 다 하네.
그러니까 그 수십억 명의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AI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는 거고 그걸 AI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데이터 센터도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효율화를 굉장히 그 로우 레벨부터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거기서 메타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비자하고 만나는 지점을 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AI를 만들어서 뭐 제미나이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라마의 실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메타의 주요한 인물이었던 얀 루쿤.
네.
뭐 4대 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4대 천왕. AI의 4대 천왕하고 할 수 있는 얀 루쿤이 얼마 전에 퇴사를 했고. 그리고 그 왕, 그 중국 사람.
아, 엄청난 몸값에. 네,
2,300억.
네.
받은 사람 있잖아요. 몇 천억인가?
2,300억이 아니죠. 네, 몇 천억이었죠.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뭘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 더 좀 더해서 최근에 메타 소식을 좀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을 건데, 그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어마어마하게 강화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기네 직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업무들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라지랭귀지 모델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학습을 시켰는데 그거를 한 단계 더 넘어서려면 도메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도메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어떤 행위를 가진 그런 데이터들을 얘기하는데 뭐 피지컬 AI는 자동차 공장이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네.
뭐 AI 엔지니어다 그러면 AI를 어떻게 엔지니어링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인터넷에서 뒤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메타 직원들은 아 그러면 우리 결국은 우리의 도메인 날리지를 빼가고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우리 잘릴라 그러냐 실제로 감원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자기네가 원래 데이터 센터를 많이 쓴다. 이게 1번. 네. 2번은 자기네들이 AI에서 특별한 수익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광고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AI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럼 그 중에 하나의 전략으로서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사업이 꽤 돈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들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이제 모델부터 해서 저기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거기서부터 데이터 센터 쫙 올라오는, 그리고 실제로 서빙, 그러니까 어떻게 AI를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풀스택에 대한 그 날리지가,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라든지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메타의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XAI에다가 엔트로픽이 팔아먹었던 것들이, 엔트로픽이 XAI의 데이터 센터를 한 300억 달러 정도를 샀던 거. 그 부분이 3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300억 달러를 벌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된다는 건데,
네.
XAI는 테슬라 때부터 쌓여왔던 그 데이터 서빙, 그 그렇죠. 데이터 학습, 뭐 데이터 추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잘 반영이 돼 있는 고급 데이터 센터는 잘 팔리더라.
네.
라는 거를 엔트로픽이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제 메타도 그럼 내 데이터 센터를 더 비싼 값에 팔고 나는 좀 더 저렴한 데이터 센터를 필요하면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한 거지 여기서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가 남아서 그렇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남는데 그걸 뭐 천억 달러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게 아, 천억 달러가 아니라 뭐 100조 원? 120조 원? 이렇게 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그 외국에 있는 빅테크 분을 얼마 전에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오히려 생각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메모리.
아, 해석을 그렇게 할지 몰랐다.
메모리 공급 과잉으로 해석할 거라고는 자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다.
네네.
그런 얘기 있어서 이거는 메타의 일은 어쩌면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고 여기서 메타라는 회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직접 데이터,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뭔가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공적인 서비스 모델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를 사업화를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메모리 공급 과잉이랑은 특별히 관련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고민은 뭐였냐면은 그 마이크론이 발표를 했었던 이전에 실적이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마이크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0%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난 분은 빅텍 쪽 분하고 반도체 쪽 분이었는데 하는 얘기가 말이 되냐 이게.
수익률이.
그러니까 네. 말이 되냐라는 거는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으로서 네. 이 새끼들 사기 아니냐.
저렇게 많이 남겨먹어?
이렇게 많이 남겨먹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렇게 정도껏 해먹어야지. 이게 적당히 많이 번다라는 건 알고 있고 메모리가 공급과잉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80%가 넘고 자기들을 줄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를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때 다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데 이게 뭐 빅텍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걸 보니까 내가 뒤늦게 주문을 넣어봐야 안 될 거고 가격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게 너무나 자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공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 실적에 앞서서 이미 미국의 미국 시장에서는 그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이미 너무 열받은 거예요. 아니 메모리 회사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영업이익을 많이 남겨먹으면은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버티라는 거냐.
그렇죠.
심지어 지금의 AI는 뭔가 돈을 벌지를 못하는데 뭐 엔트로픽 정도가 돈을 좀 번다고 하지만
네.
뭐 오픈 AI 같은 데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는 그나마라도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AI를 굳이 내가 다른 걸 쓰더라도 돈을 내야 돼.
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를 쓰든 다른 AI를 쓰든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데이터 센터에서 내가 AI를 쓰는 것들을 원래 광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픈 AI 같은 데는 그런 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AI 생태계의 팽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빅텍이 죽진 않을지언정
네.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건 결국은 또 오픈 AI가 되는 거고 네. 빅테크들은 자기네 어떤 캐시카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나마라도 좀 버티겠지만 만약에 오픈 AI가 이 메모리 쇼티지를 이기지 못하고 꼬꾸라지면 그러면 여기에 다시 AI 버블이 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 뭐 제가 초장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은 이 메모리 그러니까 진짜 주가가 떨어지니까 메모리 공급 과잉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네.
그냥 무조건 뭐 다 옛날에 그 레파토리 그냥 야 공급 늘어나면 메모리 꺾여.
그렇죠.
야 그리고 뭐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싼데 꺾이면은 그냥 맨날 사이클처럼 적자로 갈 거야. 뭐 공장 접어야 소용 없어. 뭐 거기 용인 짓고 뭐 저 호남 짓고 하면은 다 망할 거야. 뭐 메모리 사이클 끝났어. 니네 환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길래 저도 이 그 뭐 ETF를 비롯해서 뭐 주식으로도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아니 주가가 떨어지는 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도 지금 되게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그러니까 원래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떨어질 때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편하지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산업 사이클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와 제가 취재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분석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래도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맞아야 다음에 뭐 다시 진입을 할 때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업황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좀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자체는 이해 가시죠?
네.
이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그동안 치플레이션을 비롯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빅테크가 AI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한 투자들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포가 원래 있었어요.
네.
AI 버블의 제일 근본적인 공포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리고 빅테크들도 야 쟤네가 저렇게까지 나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나뿐만 아니라 다 저렇게 줄을 세워놓고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나중에 가서 번호표를 내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쵸. 이익을 80%씩 해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오픈 AI 같은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장이 좀 얇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트리거가 된 건데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전체가 이 반도체 회사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는 게 있고
네.
여기에 또 레버리지 ETF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ETF들이 해지 물량들을 또 내놓아야 되니까
네.
매도를 해놔야 되니까 그 부분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주가는 사실 산업이랑 동일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수급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그 산업이 당장 무너졌다. 여기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는 게 2029년까지도 쇼티지는 당연히 지금 막 나와 있는 수치잖아요, 사실. 예. 2030년 이후부터 이제 이거를 뭐 똔똔을 맞출지 거기에 수요가 다시 더 늘어나서 지금 짓고 있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그 공장만으로도 수요를 못 버텨갈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한 3년치는 이미 쇼티지인데 이걸 갑자기 사이클이 끝났다. 뭐 그죠.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반도체 이제 사이클 산업 때처럼 이제 지금부터 용량을 늘릴 거니, 그, 캐파를 늘릴 거니까 그거부터 이제 이게 뭐 버블의 끝이, 버블의 뭐 시작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산업적인 지금 수요 상황을, 수요 공급 상황을 안 살펴보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좀 가끔 좀 짜증날 때가 뭐 이렇게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아, 아니 그래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기가 전망한 게 맞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시하시는 분들이
네.
그 전망의 근거가 다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주가 떨어진 거 맞췄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맞췄습니다. 저도 몇 주 전부터 약세에 대한 했죠. 우려를 계속 네. 했었고. 근데 업황이 좋다고 한다라고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업황이 이게 뭐 안 좋아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유종 기자하고 저하고 맨날 LG전자나 현대차를 얘기할 때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주가 오를 때 저희가 좀 얘기를 약하게 하는 경향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LG전자하고 현대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근시일 내에 여기 로보틱스가 어마어마한 돈이 돼가지고 그 멀티플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는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는 산업을 보는 기자들이니까.
네.
그리고서 만약에 지금 LG전자가 주가가 거의 또 반토막이 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또 걷다 대고 커봐라 내가 떨어질 거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어차피 장기 프로젝트였기 네. 때문에 그때 시점에 주가가 좀 오버밸류돼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산업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기초 역량들이 있으니
네.
얘를 어떻게 빌드업해 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잘 안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예.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와 이거는 지금 정치적으로 호남이냐 영남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지탱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다.
네.
그리고 그게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을 메모리 반도체를 사야 되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니 나도 뭐 이렇게 이익률 많이 내니까 너도 많이 먹어. 그럴 계제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무리 자기가 이익률이 70% 된다 그래도 자기한테 메모리 파는 애도 막 70% 80% 먹으라고 그런 관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OEM은 없습니다.
그거는 최대한 후려치고 싶은데
네.
자기도 가서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그쵸.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생산해달라고 굳이 가서 뭐 사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치킨도 사주고 뭐 이러는 게
네.
그게 그냥 쇼잉이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생산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글로벌 CEO들끼리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메모리 가격 좀 생산 더해. 그러면은 메모리 회사들은 아니 뭐 없으면 아쉬운 대로 비싸게 사가세요.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럴 수 있죠.
네.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아예 공급 부족의 문제가 너무 심화되고 장기화돼가지고 아예 산업이 부러져 버리면
아 그럼 다 죽죠.
그럼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기름값이 조금 올라가지고 석유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공급 부족 문제, 뭐 여기 전쟁이 났다거나 뭐 그래갖고 공급 부족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수요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럼 물가는 올라가고 수요는 망가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AI 생태계에서도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여기에 이걸 받아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 빅테크들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
여기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메모리 가격을 못 이겨가지고 무너지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망했어요. 그래갖고 그 물량을 시장에 그냥 덤핑으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전반적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얘들이 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오펙에서도 이게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펙에서도 아 오케이 땡큐 뭐 그러고서 막 팔아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증산을 좀 하는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네.
야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쉽질 않은 게 그 고작 3년 전 2023년에 네. 하이닉스가 적자가 7조였는데
맞아요.
그거 맞고 망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증산을 하고 자시고에 대한 여력이 없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택팹을 만들고 있었는데
네.
평택팹을 만들다가 갑자기 사이클이 죽어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뭐 파운드리 사업부이긴 하지만 경계현 사장이 우리는 그냥 차라리 먼저 만들어놓고 손님을 받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그쵸.
하다가 다 중단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공장을 다시 짓고 있어요. 그래갖고 평택 지금 P4가 올해 하반기쯤에 물량을 이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용인 클러스터 SK 거 1호기가 내년 초쯤에 이제 그 웨이퍼 반입을 하게 될 것 같고
네네.
P5도 지금 미친 듯이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만들어가지고 막 클린룸 막 쥐어 짜고 장비 막 쥐어 짜고 그래갖고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길래 그게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방법 없죠. 그냥 사람 그냥 계속 집어넣고
네.
막 교대 근무 계속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물량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단순히 아 가격이 좋으니까 많이 팔아서 대보겠다 이런 정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글로벌하게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거에 대해 총대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SK가 총대를 메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그냥 만들면 만들어집니까 이게? 이게 뭐 전기 문제도 있죠, 용수 문제도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거를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또 정부를 간 거예요.
네.
정부에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장 때려졌다가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공급 과잉이 되고 수요가 죽어버리면
네.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가 죽겠지. 메모리 회사가 죽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그 빅텍이 먼저 죽는다. 오픈 AI가 먼저 죽는다. 그래도 메모리 회사도 죽어요.
그건 같이 죽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려면 메모리를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좀 늘려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시키면서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줘야 되는 과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갖게 된 거예요.
네.
이거는 돈을 얼마를 벌고 이익을 얼마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AI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글로벌 탑레벨들의 의사결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아 지금 공장 조금 늘리면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할 정도가 아닌 게 그러니까 장기 물량 다 잡아주는 겁니다.
네.
장기 물량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3년치 5년치 이렇게 잡아주면은 최소한 지금 공장 만들어갖고 3년 있다 물량 나왔을 때 그 물량 받아줄 사람이 5년치 3년치에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서 공장을 과감하게 지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P4 공장에서 이제 램프업 다 끝났으니까 웨이퍼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 초에 뭐 용인팹 1에서 잘 나오는지 그때도 지금도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격은 올라가는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올라가더라도 최대한 공급은 원활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런 공장들이 원활하게 되면서 슬로우다운하게 가격이 좀 내려가 주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속 가능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쟤네 공장 짓는다 그럼 꺾이던데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은 그게 메모리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하고 유사하게 움직였을 때는
네.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쵸.
그럼 2, 3년에 한 번씩 움직이면은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웨이퍼 반입해서 물량 나올 때쯤 되면 2,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하고 엇나가는 경우에 여기서 뭐 치킨 게임이 되고 적자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네.
아유, 달달하게님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는데 떨어지면 고맙죠. 권리장전을 커피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왜 4분기의 실적을 더 좋게 봤냐면
네.
일반적으로 4분기는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안 좋은 경향을 보이는데
네.
지금 막 공장 계속 짓고 있으니까 우리가 청주 M15X팹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 엄청나게 땡겨가지고 웨이퍼 투입한 게 이제 좀 이거 잡혀서 수율 잡고 이 램프업 숫자 높여가지고 출하를 해서 요거가 실적으로 좀 잡힐 때쯤 되는 게 올해 4분기쯤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공장은 늦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M15X팹에서 우리 M15X팹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다 만들었지만 이걸 또 이렇게 집어넣고 램프업하고 수율 잡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 전망치를 더 높게 본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좀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은 삼성전자는 한 500조 볼 수 있다. 그게 P4 만들고 P5 만들고 이제 용인 클러스터 1호까지 이제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 어지간한 상황이면은 그 가격 올라가고 약간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우리가 좀 돈을 많이 벌고 그 상황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게 좀 유리해요.
그쵸.
근데 이 상황이랑 되게 유사한 상황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덜한 시장이긴 한데 조선 쪽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조선 쪽에서도 그 현대중공업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수주가 갑자기 막 몰려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가격을 위로 막 팡팡팡 위로 올려서 줄을 세워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예전에 슈퍼사이클을 경험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딱 들어왔을 때 줄을 쫙 세워가지고 위로 받아버리면 자기네들이 단기적인 수익성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이 배가 인도가 되는 시점에 그 배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 비싼 가격을 샀는데 해운업이 꺾여있다. 그럼 얘네가 인도를 안 해가거나 아니면 인도를 하더라도 파산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니까 차라리 이때는 가격을 보고서 위로 가격 경쟁을 시킬 게 아니라 기간 배분을 시키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슬로우하게 이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해야 해운사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는다.
그쵸.
단기적으로는 이걸 급격하게 올려놓으면 수익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꺾이면 나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산업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 메모리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2029년 30년까지 단기간에 벌어지게 되는 용인 클러스터에서의 생산량을 얼마나 빠르게 네. 조달할 수 있느냐가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AI 확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어 있다.
네.
요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맞춰서 중국 펩들이 증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거는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메모리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메모리 사이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중국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네.
뭐 CXMT 같은 회사들이나 NAND 만드는 YMTC 같은 회사가 증설을 엄청나게 늘릴 건데
네.
만약에 빅테크가 진짜 쓰러지는 정도 규모의 문제까지 가면
네.
그러면 중국 거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쵸.
안 쓰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는 이제 공급량이, 글로벌 공급량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오버캐파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요를 보고서 캐파를 쫙 늘렸는데 중국 캐파까지 같이 들어와 버리면은 증설 계획이 쪽날 때 약간 미스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네.
그것도 되게 극단적인 상황인 건데 어떻게 AI 데이터 센터 메모리에다가 중국 걸 씁니까?
못 씁니다, 그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네.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참, 근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그 샘 알트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 지분 좀 가지세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AI는 돈을 엄청나게 벌 거기 때문에 제발 좀 내 지분을 5% 정도 가져가서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함께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계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1,000씩 네. 주는 이 트럼프 임기 중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1,000를 주는 그 계좌를 운용할 때 그 계좌에다가 이 지분 넣어놓고 나중에 이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될 거고 이게 인류의 돈을 끌어당기는 그런 게 될 거니까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되는 걸 해봅시다라고 샘 알트만이 얘기하고 있는데 샘 알트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오픈 AI가 미국 정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전 오히려 그걸 불안하게 봤어요. 혹시 샘 알트만이 안 되면 정부 도움을 받으려고 저러는 건가? 그럼 정부 도움을 받아야 되게 완전 정부하고 락인이 돼버리면
네.
근데 꼬꾸라지는 상황이 되면은 중국 반도체를 안 쓸까? 나는 고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AI 버블이 꺼진다는 거는 글로벌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은 굉장히 빠르게 증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지어내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얘기를 취재원들 만나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단위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호남 반도체냐 영남 반도체냐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뭐 이게 꼬꾸라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이 비즈니스라는 그 큰 그림에서의 좀 장기적인 시각에 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가 꺾이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도 물어봤을 때 자기들도 겁나요. 이게 지금 막 몇천 조짜리를 한다라는 게 되게 겁나는데
네.
이 겁나는 상황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파트너십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일단 드라이브를 최대한 속도를 당겨보자 라고 해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서 29년 30년까지는 메모리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한번 늘려보자
네.
최소한 일단 이게 뭐 그 이후에 3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보더라도 지금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공급량이 좀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좀 슬로우 다운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주가는 모르겠는데
예.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이익의 안정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허튼 소리로 이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걸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분들의 얘기에는 굳이 귀 기울이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그거로 이렇게 해제해서 뭐 아싸 난 팔았는데 땡큐 이건 괜찮아.
네.
이거는 내가 땡큐니까. 아싸. 내가 팔아서 내가 생각보다 떨어져서 기분 좋으시면 됩니다.
네.
기분 좋으시면 되는 거고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AI 쪽이 약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월가에서도 지금 원래 금리 인상이 되게 중요한 아젠다로 꼽히고 있다가
그쵸.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졌고 그리고 그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케빈 어시 의장도 뭐 말은 제대로 안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는 쪽 포지션을 안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몇 한 제가 약세론 처음 얘기했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용 지표 너무 좋고 물가 너무 잘 나오고 유가 안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론 발로에서 AI 쪽에서 너무 이 비싼 치플레이션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하니까 산업재 쪽으로 좀 돈이 옮겨가고 있어요. 다른 섹터로.
네.
그러니까 AI 섹터는 되게 약하면서도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파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섹터가 뒷받침이 그러니까 메모리를 뒷받침해 줄 정도로 큰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도 약하고
네.
메모리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AI 쪽이 그렇다고 해서 뭐 골로 갈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이 AI 쪽으로 다시 관심이 올 날이 올 거고
네.
그러면은 AI 쪽에서 돈을 버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다시 한번 메모리 회사들의 실적을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약간 순환장이 온 것 같은 게 사실 주식 시장을 봤을 때 특히나 미국 주식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주가는 조금 약해졌는데 기존에 우리가 M7이라고 불렀었던 기업들 있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보면은 다시 조금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예.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고
예.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이제 메모리 말고 또 별도의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괜찮아지고 있고 뭐 말씀하셨던 구글, 메타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좋다 보니까 어쩌면은 반도체에 너무나 지금 몰려있던 자금들이 좀 다른 곳으로 약간 퍼져나갔다가 거기에 대해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또 불거질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돌아올 그런 이제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사이클은 메모리 수요에 대한 사이클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탑을 찍는 그런 종목에 대한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 순환장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뭐 절반을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타격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거랑 별개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뭐 해자라고 할까요? 혹은 또 뭐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거의 책임의
네.
상황까지 와 있어요. 이 판 네가 책임져라. 야, 이 가격 수요 공급 네가 안정시켜라.
그쵸.
이런 상황까지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
네.